묻기 첫 시간인 만큼 이 책의 이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둘러보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룻기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누가 쓴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사무엘이 썼다라는 말이 전해지지만 뭐 확실치 않습니다. 뭐 증거도 없고요. 구약 성경 중에 사람 이름을 딴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사무엘서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뭐 욥기, 뭐 저기 뭐 하박국이니 뭐니 쭉 가면 뭐다 사람 이름 딴 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이방인의 이름을 딴, 그것도 이방 여자의 이름을 딴 성경책은 딱한권 룻기가 유일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름, 그것도 성경의 제목이 된 여인. 룻기서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이 룻이 주인공이냐?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룻기 가지고 드라마 만든다면 이 핵심적인 주연 배우 3명이 있어야겠지요. 그 룻하고 보아스, 나오미 이렇게 3명입니다. 룻기 내용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겠지요, 그죠? 나오미가 그 핵심적인, 뭐 룻이 별 역할 없습니다. 나오미가 다그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내용을 중심으로 만약에 책의 제목을 붙여야 된다면은 이거는 룻기가 아니라 나오미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지금 책 제목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대사가 많은 식으로 하느냐? 대사가 많은 가장 이 지금 룻기에서 대사가 많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룻의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보아스의 대사는 총 14번인데요. 그총 28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대사가 많은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총 12번의 이 대사를 내뿜는 기회가 있고요. 225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이 룻이 가장 적습니다. 이 가장 대사를 잘 외우는 사람이 나오미와 보아스 역할을 맡아야겠죠. 룻이 대사가 가장 적어요. 10번 딱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그 10번에 그 사용하는 단어가 몇개 되지 않습니다. 120개 정도 됩니다. 이렇듯이 만일 대본의 길이로 책 제목을 정한다면은 그 보아스가 대사가 제일 기니까 보아스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중심이 되면 그 나오미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룻기로 불려왔다라는 것은 이 그만큼 이 역사 속에서 이 룻이 보여주는 매력과 그 룻이 차지하는 위치가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구약 안에서 이 룻기 책을 시작하면서 룻기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가진 성경 그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사기 다음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룻기를 찾으라고 하면은 사사기를 찾든지 사무엘서를 찾든지 해서 찾아가는 게 편합니다. 그죠? 워낙 얇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다음에 있죠. 영어 성경도 뭐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 뭐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죠. 그 잠언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이 잠언 맨 끝장에 끝부분을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룻이나 나오미를 그 잠언 끝에 나오는 그 현숙한 아내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사실 다른 엄청난 양의 이 히브리 성경 사본에는 룻기가 사실 그 시편 앞에 위치해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아, 룻기가 꼭 잠언 뒤에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 메길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섯 권의 두루마리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 다섯 권이 그 아가서와 룻기, 예레미야, 에가서, 전도서, 에서도 이렇게 다섯 권인데 이 모두 그 절기일 때 읽는 거예요. 절기 때 읽는 책들. 뭐 예를 들면 명절 때 읽는 책들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추석 때 읽고 설날 때 읽고 추석 때 읽고 설날 때마다 꺼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뒤에 막 앞에 굵직굵직한 책에다가 뒤에 두 마리를 붙여놔버리면 뭐이 양피지 두 마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걸 불편하니까 작은 책들만 따로따로 뽑아놔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 다섯 덩어리로. 그래서 절기 때마다 쏙쏙 뽑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 때마다 읽을 수 있도록 따로 모아놔서 시가서 뒤에 붙여서 이 잠언 뒤에 있는 것이지 뭐 딱히 그 외에 특별한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즐겨 읽던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이 배열을 가져온 겁니다. 즉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의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물론 똑같습니다. 순서가 다른 것이지, 그죠? 유대인이 가진 구약도 똑같고요. 우리가 가진 구약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사기 뒤에 지금 룻기가 나오니까요. 이 바울 당시에 널리 읽히던 이 70인역은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매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사실 읽다 보면은 이 결말에 이르면 참 정말로 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하셨는데 이 사사들 역시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뭐 기드온이나 입다, 뭐이 삼손과 같은 사사들은 하나같이 결국 이 가나안화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결말은 뭐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절망적인 토로로 끝이 납니다. 이 한마디로 사사기를 읽고 나면요, 이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 이게 뭔가? 이 시대가 어찌 이러한가? 그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 시대의 타락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버리셨는가 하는 이 절망에 휩싸이게 되죠. 이 사사기 끝부분을 가면은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다음에 매우 의도적으로 룻기를 배치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안심을, 안도할 수 있는 그 여유를 허락해 주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소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예비하셨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사기와 이 다음 사무엘상 간의 이참 절묘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룻은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그 부족한 사사들, 뭐 기드온이나 뭐 삼손 뭐 이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야, 이 기라성 같은 사사들, 뭐 정말 대단한 사사들 아닙니까? 뭐 싸움도 잘했고 전투도 잘했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일괄적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룻을 통해 우리는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아,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믿음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한 까닭입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가 그 왕정 이전 시대입니다. 즉 사사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있던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죠. 우리에게 뭐 매우 친숙한 동네입니다. 그죠? 사실 그 유대인들한테는 지극히 작은 촌동네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친숙하죠. 그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니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밝힌 까닭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른 곳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그 동네 이름 똑같은 곳들 많지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 미국은 뭐 거의 뭐 판박이 아닙니까? 런던, 뭐 버밍엄, 뭐 맨체스터, 뭐 또는 뭐 보스턴 같은 것들 모두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아무 설명이 없다면은 런던, 버밍엄이나 뭐 맨체스터 정도는 아마 보통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도시를 떠올릴 테고요. 아마 이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 있는 도시를 떠올리는 것이 좀그 상식적이다 할수 있겠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정확하진 않겠지요. 만약에 보스턴에서 앞뒤 설명 없이 아, 이거 캠브리지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국의 캠브리지가 아니라 이 보스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 그 캠브리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있는 동네가 그 캠브리지이기 때문에 그 집값이 그 동네 보스턴에서 제일 비쌉니다. 이런 착오가 없기 위해서 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참그 재밌는 그 표현일 수 있는 것이 베들레헴 뜻이 그 빵집이거든요. 빵집. 우리로 따지면 떡집 정도 되겠죠.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 묘사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루키는 처음부터 이 독자들의 흥미를 끕니다. 이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 이 사실 이 흉년은 하나님 심판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엄한 사람 잡는 분 아니십니다. 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영혼 소생키를 원하십니다.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돌아오면 이 맨발로 저 멀리 먼 발치까지 달려서 마중을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요즘도 마찬가지지. 그 회개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뭐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참 결코 그 회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뭐 잘못하면 변명합니다. 그게 습관이지요. 뭐 저도 잘못하면 변명하기에 급급하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명을 좀 세련되고 이 법리에 맞게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잘못하면 변명하기 바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져야 되고요. 완전히 이 자존감이 박살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안 들었거든요.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니 뭐 자기 나라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민 가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뭐 요즘 사회에서 그걸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서 이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일제 그 식민지하에서 다들 고생하며 나라를 되찾아보자 이렇게 고군분투할 때 자기 가족만 미국으로 싹 도망가서 살다가 해방 이후에 돌아온다든가 하면은 그거 환영받지 못하지. 물론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만큼 또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도피 방법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이 땅은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련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국가로 이민 간다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땅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너희를 특별히 택하여. 그럼 그 땅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회개를 해야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지. 회개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 민족과 너희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는 이름도 일부러 나오지 않죠, 그죠? 2절에 가서야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 멜렉이라는 자였습니다. 엘리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는데 뭐 이자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뭐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흉년이 들자 자기 가족들만 모압 땅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덜컥 이민에 오른 자였습니다. 민족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한 사람이죠. 이 엘리멜렉의 결정을 가장으로서는 이해해 줄만해요. 뭐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 기근이 든이 고향 땅 버리고 우리 옆에 이방 땅, 그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가만히 놔주지 않으세요. 너희 민족이 회개하기는커녕 네가 회개하기는커녕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한번 정착해 볼 셈이 되냐 하고 지켜보지 않으시고 죽여버리십니다. 3절에서 보듯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죠. 이미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명이 4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지요. 아버지 신앙이 회개하기보다는 더 좋은 땅 찾아가지고 도망가는 신앙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들이야 뭐 뻔했습니다. 자녀들도 이방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엄금하신 행동입니다. 이 며느리로 들어온 이방 여인, 즉 모압 여인들이 들어오는데 한 명이 오르바였고 다른 한 명은 루시였습니다. 이들의 이름 뜻은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오르바와 루시였다라고 알면 그만입니다. 누가 누구의 남편인지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 끝부분에 4장 10절에 보면 이 말론의 아내가 루시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기르온의 아내가 오르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10년쯤 살았을 때 이 두 아들 역시 죽습니다. 한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망해도 폭삭망한 셈입니다. 그 요즘이야 그 과부 되면 더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과부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취약계층을 말했습니다. 가부장 사회로 여성들이 일할 수가 없었고 또 온전히 남자에게 의지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5절까지 이 상황만 보면은 한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야 우리나라 흉년 들었으니 우리 가족이라도 어쨌든 한번 살아보자 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년쯤 뒤 자기들의 그 선택의 결과가 어찌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결과 비참해졌지요. 집안의 남자들 싸그리 다 죽고 여자 셋만 딸랑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6절에 나오던 나오미는 고향으로부터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금 좀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뭐 좀 비열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이 뭐 급하지 않습니까? 뭐 고향 땅 가면 물론 환영은 못 받겠지요. 식민 통치 피해가지고 미국 갔다가 뭐 해방되면은 뭐 돌아올 수 있죠, 자기 나라인데. 환영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환영받을 생각까지 하면 얌체죠. 그러나 이 고향 땅에서 죽지는 않겠구나. 이제 내 고향에 가면 이제 말이라도 좀 통하고 정부칠 곳좀 찾아볼 수 있겠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오미의 최후의 심정이었습니다. 뭐 대단히 고상한 뜻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참 비루한 인생이었죠. 자기 가족만 한번 건사해 보겠다고 이민 갔다가 이민 생활을 다 실패하고 고향 땅이 부유해졌다 하니까 막 염치 무릅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좀 이상하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사실 그한 명이어야 됩니다. 나오미, 그죠? 오르바와 루스는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남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 오르바와 루스에게는 모압 땅이 고향이니까요. 이 사실을 나오미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나에게는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이두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떠나서 다른 나라 가는 것이겠구나. 돌아가는 찰나에 나오미의 첫 대사가 이제 나오죠. 8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당시 그 가부장적 사회였는데 이런 표현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구약에서 딱네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 이네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 모두 사랑과 연관지어서 나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을 찾으라. 재혼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새 남편 얻으라는 뜻입니다. 남편 없이는 안전할 수 없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가는 땅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일지 모르지만 모압 사람 이두 며느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땅입니다. 이국 땅입니다. 생김새도 다를 거고요. 그 언어도 다를 거고요. 아마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두 며느리가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나는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혹여 아들 생긴다고 한들, 걔들이 언제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수 있겠느냐. 떠나라. 정말로 떠나라 하는 것이 이 나오미의 지금 그 나오는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있어서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약하거든요. 우리 믿음을 거기다가 투영하고 싶습니다. 이 그릇된 사랑이나 존경심으로 사람을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 북한 내에서 이 김일성의 과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일성에게는 업적만 잔뜩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 과오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막 10대들 연예인 좋아하는 거 보면은 와, 정말 막 신처럼 떠받드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나오미를 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그참 지혜롭고요. 그 성숙한 시어머니였지만 이를 지나치게 우리가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나오미에게도 과실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난했다라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보아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라는 말만 나오지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이 자기가 회개를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땅에 축복하셨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왔고 여기서 폭삭 망했으니 회개한다라는 뉘우침이 없어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이 13절을 보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 이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 오르바와 룻,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 피우지요. 나오미 역시 완강했습니다. 아, 오지 마라.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소리를 높여 울고요.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르바에 대해서는.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자칫 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마치 오르반은 나쁜 며느리고 룻은 착한 며느리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관점 들이대면 안 됩니다. 지금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약간의 그 부정적인 어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던 반면에 오르반은 불신의 여인이었다라든가 해석은 이 제멋대로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셈입니다. 성경은 오르반을 조금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고 틀린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르바의 행동을 통해서 루시에서는 선택이 정말 독특하다라는 이 관점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어찌 보면 룻기는 매우 냉정할 정도로 상황을 묘사합니다. 조금의 미화도 없고 그렇다고 택도 없이 막 깎아내리는 그런 평도 없습니다. 바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인물 자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인물을 하나하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룻의 가족, 이별볼일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비겁한 가족이었죠. 믿음도 없었고요. 의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투철한 애국심 이런 거 더더욱 없었지요. 먹고 살기 어렵게 되자 그저 이방 땅으로 이민을 단행했고 그곳에서 재앙을 만났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거역하고요.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결국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이민 생활에 실패한 롯은 염치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을 쳤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쪽으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들이 당한 이 고통의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극에 등장하는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들을 향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오미의 가족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 닥친다 싶으면 내 멋대로 먼저 결정하고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놓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구차해질 줄은 알아도 회개할 줄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필 그것이 그 이방 여자, 그 자기들이 말도 섞지 않는 그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일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유다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방식 아닙니까? 유일하게 룻기,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그 이방 여자가 이름을 올린 책입니다. 그때그때 우리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 진행당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우리 자꾸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때때로 가만히 있을 필요도 있고요.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섭리를 항상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때로는 좀 지긋지긋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또 룻기를 처음 보게 하여 주시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때로는 조급히 판단하고 때로는 뉘우칠 줄 모르고 우리가 모른다고 그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